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1-10 신약성경 190페이지부터 준비되셨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날로날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 뿌리 내리고 사는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또한 받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 받을 적에 마음이 답답한 자가 시원함을 얻고 속박에 묻힌 자가 아버지 자유함을 얻는 자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만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주님 제단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재준이가 자꾸 저보고 비디오 하나 같이 보자고 그냥 하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계속 좋아서 그 두 시간 이상 그 텔레비 앞에 앉아있는 게 저는 그게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데 미루다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이게 영화 요새 그 나온 것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작하는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 깊어요. 시작이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작은 하얀 새의 깃털 하나가 살랑살랑살랑 그러면서 떨어지는데 계속 거기에서 어디에 떨어지는가 봤더니 웬 못생긴 남자아이는 아니고 웬 남자 왜 탁 떨어지는 이 남자 그걸 딱 주워서 책갈피에 딱 끼우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 그거예요. 끝날 적에는 이 포레스트 검프의 아들이 이제 시내버스가 아니라 저 학교 스쿨버스 타는데 예. 그 아이가 아빠가 그걸 깃털 넣었던 그 책을 또 갖고 다니는데 그걸 아빠가 발견하고 이게 뭐냐 네가 갖고 다니냐고 이었는데 그 깃털이 다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another life begins. 우리 왜 한국말에 저 부평초 같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부평초가 어떤 풀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골 가면은 연못에 부평초는 이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 거죽에만 물 위에만 이렇게 이파리가 딱 떠가지고 동동동 떠다닙니다. 그 부평초는 그래서 지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있는 거지 바람만 조금 불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뿌리 못 내리고 사는 인생.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모자라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적에 그동안 이 포레스트 검프는
엄마가 뭘 시키거나 선생님이 하라 그러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사제님을 하라 그러거나 그거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 이 사람은 자기가 지능이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no idea.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포레스트야, 이제 너도 네 운명을, your destiny를 네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젠 나도 가고 없는데 너 혼자 남지 않느냐, 엄마가 그러는데. 포레스트 검프는 운명을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have no idea.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을 내리고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 포리스트라는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미국에 지나간 약 35년간, 40년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영화가 겉보기는 그냥 무서운 사람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 철학이 있다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적에 보면은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from it. 인생이 예측할 수 없이 초콜릿 박스를 열어서 그걸 먹어봐야 안다 이거죠. 너무 우선 얘기 같지만 정말 당장 내일을 모르는, 당장 1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이 사람은 하여튼 자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그거 어떻게 돼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아메리칸 풋볼 이 올 칼리지 전부 올스타 팀에 또 들어가가지고 케네디를 접견한다고.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 만나고 나면은 어떤 장면을 보면 케네디가 총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또 총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월남전에 가가지고 거기 군대 와서 그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남의 나라에서 그냥 죽이고 죽어가는 그 장면을 또 보여줘요. 월남전에서 또 어떻게 해서 훈장까지 받고 잔슨 대통령한테 이제 대통령 접견에, 이 사람은 대통령을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청와대가 아니고 백악관, 백악관을 아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 날라갔다. 자기가 존슨을 만나자마자 존슨도 나중에 별 볼 일 없이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는 탁구를 잘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을 만납니다. 중공에 가서 탁구 쳐는 장면이 나오고, 닉슨을 만나고 나서 그날 밤에 자기가 호텔에서 잘라 그러는데 잠이 안 와 보니까 그쪽 건너편에 이 새벽인데도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뭐가 사람들이 뭐 서류 뒤지고 하는 게 보여갖고 이 사람이 잠을 못 잤는데 그게 뭐냐면은 워러게이트 사건이. 그래서 닉슨이 실각하고 이제 사임을 발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변에 어릴 적부터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 제니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제니 아버지가 딸들을 어뷰스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헤맵니다.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이 가수가 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자기는 보다 이 포레스트 검프 같은 이런 사람하고는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겠다고 거기를 찾아 나섰는데 결국은 마약에, 히피 무브먼트에 들어가서 완전히 몸이 다 망가지고 에이드 때문에 결국 일찍 죽게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돌아와서 포레스트 검프에게 돌아와서 애 하나 놔주고 죽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장면이 나오고, 또 거기 보면 월남전에서 포레스트 검프의 소대장 루테넌트 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오로지 전부 자기 조상들이 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I have to die right there in the battle. 그래서 위험한 데만 골라갖고 싸우는 사람인데 발목이 두 개 다 잘리고 포레스트 검프가 구원을 해줘요. 구원해준 포레스트 검프를 그렇게 원망한다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새우 잡는 배를 사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같이 하다가 두 사람이 돈을 벌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모든 그 자기의 좌절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거기 나오는 인생들을 작가는 뭘로 보고 있나 하면은 자네프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존슨, 닉슨 대통령, 대통령이건 또 군대에 가서 싸우는 전쟁터의 용사들이건 또 삶 속에서 방황하는 이 여인들이건 출세를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돈을 찾아서 헤매던 인생이건 하나같이 그 새털 날라다니는 것 같아요. 부평초 같은 인생들. 뿌리를 못 내려요. 자신들은 포레스트 검프를 제외한 인간들은 거기서 대부분이 의지가 굳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있어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포레스트 검프는 조금 전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디시전을 못 내리고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눈에 보면 포레스트 검프는 아주 바보고 어리석은 애예요. 그런데 실제 영화를 보면은 포레스트 검프에게는 뿌리가 있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다 부평초에 대통령이건 군인이건 돈 많은 갑부건 everybody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 리트넌트 당이 다리가 양 다리가 다 잘라져 가지고 이제 맨하탄에서 아파트에서 살면서 매일 술로 화를 풀고 사는데 이 사람한테 신부가 찾아와 가지고 네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함께 낙원을 걸어 다닐 거다라는 말을 했대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핏대가 물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다리가 지금 잘라져서 그것 때문에 그냥 울분을 삼키고 있는데 그 형편없는 친구가 와가지고 나보고 천국에서 걷는다 그래가지고 분통이 터져서 못 견뎌하는데 포레스트 검프가 한마디를 딱 해요. Well, but I know I'm going to heaven when I die.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나는 알아요. 이 한 가지 차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그 루티난트 덩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킨 근본까지 마지막에까지 가장 어리석은 자가 꼭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고 자기 디시전도 못 내리고 칠칠 맞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진짜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실하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이 포레스트 검프가 거기서 진짜 뿌리가 있는 이 세상의 운명을 컨트롤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는 마음에 야 누가 진정한 인간의 값어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 땅에 말이에요. 두 가지 존재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운명론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운명이라는 그런 이 세력이 하나의 그 이 인격체처럼 사람들에게 딱 대두되어서 희락 철학도 결국은 여기에 대한 다 이 대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운명을 우리가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결국 가는 곳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둠의 세월인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운명을 내가 극복해버리라. 그래서 운명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 자기의 가진 것,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운명을 없는 것처럼 극복해보려고 그랬어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그걸 바라봤다고. 어떤 사람들은 체념하고 살았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이 다리 못 쓰는 병자, 다리 병신. 남이 옮겨주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 인생에 바라보는 게 희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누가 주면 몇 푼 주면 그거 받아서 연명하고 사는 그런 인생들. 안전뱅이, 문둥병자들, 각종 귀신 들린 자, 각종 병 들린 자, 세금 뜯어먹고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세리, 히피들. 지금만 히피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신 후에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딱 떠나고 나니까 도대체가 이 뿌리를 아직도 못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럴 적에 인생들이 바뀌었습니다. 무능하던 베드로, 비겁자 베드로가 변해서 바로 성령 받은 바로 그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되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바로 이 부평초 같은 인생에게, 뿌리 못 내리는 인생에게 확실하게 인생이 왜 우리가 사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를 알려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 능력마저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운명에 이끌리던 사람들이 운명을 다스리는 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서 타고난 운명, 이 땅에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근본적인 운명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고, 그뿐 아니라 죽음의 세력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 엉뚱한 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이 모든 것, 서로 없어질 것들, 부평초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먼저 이 사람들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권능받은 사람들은 이 권능을 아무데나 쓰는 권능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씁니다. 성령의 능력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근본적인 목표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 준비가 된 자들에게 그 입술에다가 기름 부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적에 그 복음의 말씀이 엄청난 권능의 말씀으로 전해져서 듣는 자마다 그 말씀 듣고 구원받고, 그 말씀 듣고 병이 치유를 받고, 그 말씀 듣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듣고 지식 없는 자가 지식을 갖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 듣고 변한 자가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를 또한 만들어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 권능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부터 수반합니다. 복음은 권능으로 역사하는데 이 권능은 꼭 우리의 심령부터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의 성결부터 변화시키는 그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것이, 이 권능이 오는 것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권능이 임한 사람, 제자들을 위대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단지 능력 받은 자는 그릇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경건한 그릇일 뿐이에요. 우린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랬을 적에 복음을 전할 적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할 적에 다른 사람에게 쓴뿌리를 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은 입술에서 은혜 끼치는 말만 나와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얻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교회 부흥이 따로 없습니다. 마음이 갈라진 자들이 마음이 합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성도 간의 마음이 하나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고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심령 속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오는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근데 결과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성령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능력 받았다고 그러고 펄쩍펄쩍 뛰는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는 성도, 어쩌면은 그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에게도 분명히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죠. 믿는 자 안에서만 칭찬받고 믿지 않는 자에게서는 칭송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뿐 아니고 소유욕에서 해방됩니다. 믿는 사람의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 음식 대접도 잘하고 잘 나눠져요.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나눠줄 줄은 모르고 제 것만 챙기면 그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적에, 물질은 필요할 적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으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은 이런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랬어요. 실컷 벌어서 실컷 저축하시고 실컷 100% 쓰시라고,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물질과는 무조건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 이제 예수 믿고 또 어떤 사람들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전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질을 전부 다 완전히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이 물질의 자유를 얻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 때문에 내 삶이 속박받지 않는 삶, 그 물질 때문에 내 믿음이 속박받지 않는 삶, 필요할 적에 하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재판해가지고 죽인 산헤드린 공회 그 앞에 불려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나갔다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쟁쟁한 지금 제사 대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우두머리가 잡혀갖고 십자가에 매여 죽는 바람에 도망갔던 사람 그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 참 재밌는 게 그분들 다 복음의 선생들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박사들인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받으니까 말씀을 깨닫는 지식 있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고 말씀을 전하되 담대하게 전하는 용기가 나타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상에 어떤 세력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권능을 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을 압니다.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성령의 권능 받고 말씀을 전하고서 이 말씀 때문에 이들에게 돌에 맞아서 이제 죽으면서도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은 부평초 같은 인생들 아직도 뿌리를 예수에 내리지 못해서 불쌍하게 지금 지옥으로 갈 존재들 그래서 실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다 품 안에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용서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적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 그래서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사실은 받고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담대함을 갖고 예수님의 지식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부평초 같은 인생 이제 평생을 그렇게 무릎 꿇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로 사는 인생에게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성령의 권능은 내게서 끝나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음으로 내 인생이 목표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부하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요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도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고 예수 믿는 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적에 닫혔던 철의 장막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나 혼자 받고 끝나고 내 인생에서 재미있게 살아라고 주는 권능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권능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아무 값어치도 없고 이제 정말 무의미하게 이렇게 거진으로 타다가 죽어갈 것 같은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함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life changing, destiny changing 파워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적에 그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을 줄 뿐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일으킨다. 이렇게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적에 세상에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상대가 누구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줘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전도할 적에 한 번 그냥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럴 적에 이거 보세요. 안전뱅이가 40살 정도 됐다고 되어 있는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게 참 권능이 역사하는 것도 아주 어떤 면에서는 내추럴해요. 먼저 발하고 발목에 힘이 탁 들어간다. 상상을 해보시오. 40년을 앉아 있었으니까 다리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한번 가부좌 털고 한 열흘만 앉아있다가 한번 일어서 보라고. 못 일어서요. 핑 돈다고. 다리가 완전히 힘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다리를 쓰니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는 뛰어서서 이 사람이 말이에요. 난 참 신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서 발목을 잡아 일으키니 발로 힘을 얻고 일어섰어도 생각해봐요. 40년을 내가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일어섰기로서니 내가 왜 뛰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믿음이 이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능력이 이 사람에게 지금 함께 역사해서 그 안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가지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운명의 변화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잡아주되 뛰어서 이 운명이 변해서 자기 인생을 예수 안에서 똑바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뛰어서서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갑니다. 전도할 적에 하나님의 권능을 실이 몸으로 맛보고 운명이 변화된 사람은 이제 같이 가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뛰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굴쩍굴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라이프가 체인지 됐으면 운명이 체인지 됐는데 그 다음에 뭐 할고? 예, 교회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온전한 예배의 삶. 이 찬미는 말이에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능력을 기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자녀가 이제 정말 자기가 어디 있던지도 모르고서 헤매던 자녀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돌아올 뿐이 아니고 이제 능력까지 얻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예수 이름으로 힘차게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에게 부평초같이 살던 불쌍한 인생에게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진액을 하나님에게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권능 주심을 감사합니다. 권능 가지고 내가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구원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그럴 적에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란 자. 그게 모였던 백성들이 말이에요. 성전입니다,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지금. 그 앞에서 맨날아가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전병이던 이런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이히 여기며 놀라는데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남자만 5천명이 복음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성령의 권능은 전념돼야 돼요. 전념 여러분. 그리고 복음은 말이요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잘 전하는 게 아니요 금방 이런 펄쩍펄쩍 뛰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며 놀라서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딱 한번 설교만 하니까 남자만 5천명이 복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거 좀 생각을 해보시오. 남자만 5천명이 이게 성전 미문 그 앞에는 사실은 여러 사람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남자만 있는 데가 아니요. 거기 보면은 그 성전에 어떤 데는 여자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긴 있어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위치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하고 애까지 포함하면은 여러분 뭐 간단하게 합시다. 그냥 3배만 해도 15,000명.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한번 가보시면은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지가 않다고요. 거기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보시면은 허다한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영접하니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권능은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적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할 적에 교회 부흥은 아무것도 아니요. 한 사람이 5천명을 한순간에 전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청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이 성령의 권능이 가장 왕성하게 역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심령 속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적에 이미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지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삶의 현장에서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우평초처럼 뿌리 내리지 못하고 헤매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왜 사는지,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는 한은 누구의 인생도 이 땅에 누구의 인생도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석가모니도
누구의 인생도 공자도 맹자도 이 다섯 메타 전부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바람 부는 대로 둥둥 떠다니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에 지나지 않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자기 삶 속에서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목적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걸로 뚜렷이 서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I guarantee you 40년 된 이 다리 병신이 한순간에 능력받고 일어서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듯이 이런 사람의 역사를 보고 5천명의 남자가 당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면 공부하는 공부를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권능은 누구에게나 모든 육체에 임하는 제한이 없어요. 내가 비록 여자라고 내가 배운 게 아직 이것밖에 없다고 내가 지금 아는 게 적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가정이 비록 어렵다고 No, it doesn't matter. 하나님의 보시는 눈에는 다 똑같아요. 포레스트 검프처럼 전능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서 미러클이 나타나잖아요.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부평초처럼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 돌아올 적에 삶이 바뀌고 권능이 임하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Never too late. Never too late.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적에 성령께서 내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복음의 전도자의 삶으로 다시 설정해 주시고 그 목표를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또 인도하세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도 베드로도 그 사람들 삶에 가는 길 하나하나가 성령이 임한 그 시간부터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여행이 사실은 성령께서 바울이란 사람을 통해서 친히 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 안에서 분명히 목표가 설정되고 성령께 맡기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이너마이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몇 가지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내 안에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세 번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힘쓰는가? 성령은 항상 기도와 같이 역사합니다. 기도에 힘쓰는가?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삶인가? 타인들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내 내면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시간도 듣고 있는가? 이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완전히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할 적에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보장을 받게 되고 성령을 동시에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성령의 증거가 내 심령 속에 완전히 내리지 않는 분들, 제가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할 적에 주님의 성령이 뜨거운 불길로 능력으로 임하셔서 지금까지 목표 없이 삶 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부평초처럼 한 조각 새털처럼 목표 없이 날아다니는 형편없는 인생에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을 하루하루 받으며 살아가는 운명을 지배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자, 다른 사람의 운명조차도 바꾸는 자로 칼바꿈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옵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 주님 이 기도 받아주시고 이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적에 이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음성 듣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주로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죄를 회개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러할 적에 주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저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운명이 온전히 예수 안에서 바꾸어지는 놀란 축복의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인생 속에서 삶을 살면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삶의 목표가 세상의 것들, 지식만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교만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속에 썬뿌리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의 심령 안에 아버지 아버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이 더러운 죄성까지, 나의 운명까지도 다 감당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이 시간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영접합니다. 주여,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이 시간부터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능력자의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액을 받으면서 살기를 다짐합니다. 오 주여, 약속하신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오 주님, 주님, 성령의 권능 받아서 아버지 시간 온전히 탈바꿈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